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의 정제유 대북 공급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 정제유 연간 수입 한도 500배럴을 상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상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은 500배럴이 아닌 50만 배럴로 규정돼 있어 이는 커비 보좌관이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와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공식 해체됐습니다. 중국 국영 선전 매체가 인기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를 포함한 자국 정보기술 업체와 협력해서 외국인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캔버라의 싱크탱크인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선전기관들이 쇼핑과 게임 앱을 포함한 중국 IT 기업으로부터 외국 사용자를 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국영 기업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중국 정부기관과 중국 기업들 간의 관계도를 이미지로 구현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 다수 사용자를 보유한 테무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미디어 그룹 간의 계약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테무의 모회사격인 핀두어두어가 인민일보 계열의 데이터 관리 회사인 인민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서멘사 호프만 전 수석 분석가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통해 선전선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거론된 업체들은 이런 의혹이 근거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중국 모회사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에 지난주 서명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42%가 중국을 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비슷한 시점의 조사보다 4%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라고 보는 응답은 6%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대중국 인식은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매우 비호감 또는 어느 정도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하면 81%에 달했습니다. 다만 83%에 이르렀던 지난해보다는 비호감도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호감을 표시한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3,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 등 약 300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기업들이 상당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해왔다고 밝히고 미국은 오늘 약 300개 대상에 이와 관련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한여름처럼 기온이 오르고 있죠.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폭염에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 매미의 대거 출현이 또 예고돼 있어서 여러 지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매미가 뭐 그렇게 호들갑스러울 일인가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을 긴장시키는 매미는 일반적인 매미가 아닙니다. 13년과 17년 주기로 날개를 펴는 눈 부위가 아주 빨간 두 종류의 매미가 동시에 출현하는데요. 그 규모와 소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기로 소문이 난 이 두 개 종류의 매미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때인 1803년 이후에 221년 만입니다. 그 규모가 수조 마리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매미들이 주로 서식하는 곳은 중부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 아이오와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에 메릴랜드, 조지아주로 이어지는 중서부, 남동부 전역으로 17개 주 정도에 퍼져 있습니다. 매미는 보통 땅속 온도가 18도 정도가 되면 땅 위로 올라오는데요. 최근에 기후변화 탓에 그 시기가 빨라졌고 올해 미국에서는 이 매미 군단의 습격 같은 만남이 빠른 곳은 4월 말에 시작하고 이게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매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땅속에 유충으로 있죠. 그러다가 날개를 펴고 짝을 짓고 알을 낳고 껍질로 사라지기까지 한 6주 정도를 매우 시끄러운 마지막 나날을 보내는데요. 곤충학자들은 이 귀한 자연현상을 연구할 이번 매미 때 출현이 최후의 날이라는 의미의 아마겟돈에 비유해서 매미겟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또 어려운 힘든 사람들 찾아서 열심히 봉사합시다. 모두 화이팅!
네, 오늘은 10년 전에 한국에 정착한 북한식 순대 가게도 하고 봉사단도 이끌고 있는 탈북민 홍원일 씨 만나보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이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3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함경도 일부 지역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최고는 19도에서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청진의 아침 최저가 11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이 9도, 신의주가 10도, 함흥 12도, 원산 14도고요. 중강의 아침 최저는 7도, 해산 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원산이 27도까지 오르는군요. 해산의 낮 최고, 개성과 함께 28도, 함흥과 중강은 29도, 강계 30도, 그리고 청진 21도, 신의주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는 2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군수 산업을 지원한 기관과 개인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인 콜롬비아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새 총리로 친중국 성향 여당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군수 산업을 도운 기관과 사람들 무더기로 제재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미국 재무부가 이 러시아의 전쟁 자원 유지 능력을 한층 더 저하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겠다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처는 제3국에 있으면서 러시아가 중요한 무기나 국방 관련 물자를 획득하도록 도운 업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군수 산업과 화학 및 생물무기 프로그램도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도 재무부와 함께 이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제재한 그 대상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부에서 거의 200곳, 국무부에서 80곳이 넘습니다.
네.
예, 재무부는 미국이 많은 국제협력국가들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과 다른 제3국의 근거를 둔 기관들이 러시아 군수산업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걸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재무부와 국무부가 단행한 이번 제재의 근본 목적이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의 그 전쟁 수행 능력을 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재무부는 제재 회피나 우회에 관여하거나 러시아의 화학 및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방산에 연관된 기관, 개인을 국무부가 제재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또 국무부가 미래에너지와 금속, 광업 생산을 통한 러시아의 수익 창출을 겨냥하고 예, 러시아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죽음에 연계된 사람들도 제재한다고 재무부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제재 대상에 화학무기,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들어간 게 눈에 띄네요.
네, 관련해서 국무부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예, 러시아가 국제 협약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군을 겨냥해서 화학무기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썼다고 국무부가 지목한 이 화학무기는 질식 작용제인 클로로피크린 그리고 폭동 진압용 최루가스라고 하는데요.
네.
예, 지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이 사용했던 클로로피크린은 화학무기 조약 CWC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죠.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위에 있으려고 이 화학무기를 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요새화된 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이 전장에서 전술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기대로 화학무기를 썼을 것이고,
네.
예, 이 화학무기 사용은 단발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질식작용제인 클로로피크렌 말고도 최루가스도 썼다는 거죠.
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CS 그리고 CN가스를 넣은 수류탄을 썼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예, 그간 적어도 병사 500명이 이런 독성 물질에 노출돼서 치료를 받았고 한 명은 이 최루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화학무기 조약 CWC는 전쟁 수단으로 이런 폭동 진압용 작용제를 쓰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최루가스 가스에 노출이 되면 질식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상황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일반 시위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폭동진압용 가스를 피할 수 있지만 방독면 없이 참호에 있는 병사들은 최루가스가 퍼지면 적의 포화 속에서 피해야 하거나 질식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CDC, 그러니까 CWC죠. 화학무기 조약이 화학무기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가 이 CWC에 가입돼 있습니까?
네,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193개국이 이 화학무기 조약을 비준했는데요.
네.
예, 이 조약은 비준국들의 비축한 금지 화학물질을 파괴하도록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뿐만이 아니죠. 그동안 반정부 인사들을 암살하려고 과거에 화학작용제를 사용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전직 러시아 스파인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가 딸 율리와 씨와 함께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노출됐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예, 또 최근 교도소에서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 씨도 2020년에 독극물에 중독돼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제재한 기관과 개인들에게 자 어떤 조처가 그러면 적용됩니까?
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미국인들은 이들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제재에 관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미국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논평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자국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 중국 쪽에서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예, 중국 외교부는 AF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 제재에 대응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논평을 내놨는데요.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중 목적 물질의 수출을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불법 제재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과 단교 선언을 한 나라가 또 나왔네요.
네, 남미에 있는 나라죠. 이 콜롬비아가 2일부로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끊는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수도 보고타 유세에서 이 가자 전쟁이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남미에서 콜롬비아 말고도 이스라엘과 단교한 나라가 또 있죠.
네, 볼리비아가 이 가자 공습에 항의해서 지난해 11월에 이스라엘과 단교했고요. 중미에서도 벨리즈가 역시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관교를 끊었습니다.
네, 이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가자 전쟁을 제노사이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제노사이드와 사람들 전체를 말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죽는 건 인간성이 죽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콜롬비아 정부의 단교 발표에 이스라엘 반응 어떻습니까?
예, 콜롬비아 정부의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구투타브 페트로가 아기들을 불태우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치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혐오스러운 괴물들 편에 서기로 선택한 걸 기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또 이스라엘과 콜롬비아는 항상 따뜻한 관계를 향유했다면서 반유대주의와 증오에 찬 대통령이라도 그걸 바꾸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협상 중재국들이 보내온 휴전안에 대한 대답을 2일 보내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런데 하마스가 이 방안이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레바논에 있는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이 1일 또 다른 이슬람 무장조직인 헤즈볼라 계열의 알 마나르 TV에 현재 협상 중인 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함단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라파를 공격하면 대화는 중단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하마스가 중재국들의 제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함단 대변인은 부정적인 입장이 협상 중단을 뜻하는 건 아니라면서 왔다 갔다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 측에 제안한 휴전안이 40일 동안의 휴전, 그리고 이스라엘인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바꾸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하마스 측의 기존 요구와는 아주 다릅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휴전이 전쟁 완전 중단을 보장하는 거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실제로 이 40일 휴전안을 거부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남태평양으로 갑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있습니다. 새 총리를 선출했군요.
네, 솔로몬 제도 현 정부의 외무장관인 제레미야 머넬레 후보가 2일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머넬레 후보는 최근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진행된 이 총리 선출 투표에서 49표 가운데 31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네, 솔로몬 제도는 참 작은 나라인데요. 의회 총석도 그렇게 크지 않죠.
네, 50석입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의회 규모가 아주 작은 건데요.
네.
예, 솔로몬 제도는 지난달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여당인 우리당이 15석을 확보하면서 제1당 지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총선에서 야당들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어느 야당도 정부 구성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26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두 주요 야당이 연합해서 매튜 웨일 전 야당 지도자를 단일 후보로 내놨던 건데요. 하지만 이 후보는 2일 총리 선출 투표에서 18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출마를 안 했던가요?
예, 소가바레 총리는 지난달 29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신에 이 자신이 창당한 우리당의 현 대표이자 외무장관인 머렐레 후보를 지지하겠다면서 힘을 실어줬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소가바레 총리의 이 불출마 결정이 지난달 총선에서 여권 연합이 의석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소가베레 총리는 재임하는 동안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 친화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이 30년 넘게 외교 관계를 맺어왔던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네.
예, 소가바레 총리는 또 그해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 무역, 외교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도모했고요. 작년 7월에도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소가바레 총리는 평소에 이 중국의 정치 체제를 칭송하면서 민주주의가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중국하고 솔로몬 제도 사이에 안보 협정도 맺어져 있죠?
네, 2022년 4월에 양국 간의 안보 협정이 체결돼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유사시에 솔로몬 제도 요청이 있으면 중국이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네.
예, 이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우려를 샀습니다. 특히 호주는 솔로몬 제도와 비행기로 약 3시간 거리에 있어서 자칫 중국 군함이 호주 앞에 진을 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나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솔로몬 제도 주변국들은 중국이 이 솔로몬 제도를 교두보로 삼고 영내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 미국 정부도 인도 태평양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예, 솔로몬 제도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과 관계 재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출된 솔로몬 제도 총리도 중국 친화적인 성향의 정치인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머넬레 총리 당선인이 바로 이 소가바레 정권의 외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예, 중국과 솔로몬 제도의 국교 수립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머넬레 당선인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솔로몬 제도 발전의 이익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서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임 총리보다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애리조나주 의회가 160여 년 전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미국 정부 발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기준금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1일 이틀 일정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6회 연속으로 금리가 동결된 건데요. 미국 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연준에서는 올해 3번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인하가 이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목표치로 삼고 있는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현재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보면요.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세가 조금 주춤하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지출 심리를 파악하는 개인 소비자 지출 PCE가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PCE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8% 상승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있는데요. 3월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연준 목표치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음 기준 금리 변동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면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언제쯤 단행될지 모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이게 언제부터였죠?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연준은 지난해 9월, 11월,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과 3월까지 5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이번에 6번째 동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하고 기준금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시중에 풀린 화폐 양이 너무 많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연준은 떨어진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요. 긴축 정책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내야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고 그러면 시중에 풀린 돈이 다소 회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군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한편 연준은 6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도 늦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차 대조표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 등이 적힌 표를 말하는데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건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보유한 자산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이를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연준이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정책을 시행할 때 활용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통화량 감소에 여유를 주겠다는 건데요.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서 경감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의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튼튼하다는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견고한 속도로 경제가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일자리 증가도 강세를 유지하는 한편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실업률은 2년 넘게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1960년대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1분기 성장은 또 연율로 1.6%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 지출도 굉장히 탄탄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기업인 UBC의 조나선 핑글 경제학자는 AP통신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올해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것보다 눈에 띄게 덜 매파적이었다면서 파월 의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지연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금리를 결정하는 그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죠. 언제 열립니까 또?
네. 바로 다음 달에도 열립니다. 6월 11일, 12일로 예정돼 있고요.
네.
FOMC 회의는 약 6주에 한 번씩 1년에 8차례 열리기 때문에 7월과 9월, 11월, 12월 이렇게 올해 총 5차례 회의가 더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대로 3차례가 아닌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는 미국이 좀 큰 이벤트가 열리는 해죠. 대선이 있는데요. 11월에 있는 이 대선이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느 정도를 줄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정책 결정은 우리가 경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대선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지난주 월스트리트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연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번 선거가 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애리조나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 이 시간에 160여 년 전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이 애리조나주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 법이 여러 논란 끝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의회가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하원에 이어 1일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상원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 공화당 의원 2명의 가세에서 16대 14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인 KT 홉스 주지사는 2일 법안에 바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애리조나주의 낙태금지법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법은 1864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임신 중 모든 시기의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합니다.
네.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고요.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년도 전의 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다시 다뤄지고 있었던 겁니까?
네, 해당 법은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주법이 제정되면서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기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 공화당 소속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법원이 1864년 낙태금지법을 부활시킨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민주당 소속의 법무장관이 취임한 후에 해당 법 시행을 보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애리조나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죠.
네, 주 대법원은 지난달 9일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의회가 선택적 낙태에 대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낙태권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환영한 반면
네.
낙태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남북전쟁 시대에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어떻게 다시 시행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 끝에 의회가 낙태법을 다시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홉스 주지사는 1일 성명을 내고 의회의 표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홉스 주지사는 애리조나주 여성들은 자신과 의사 사이에 내려야 할 결정을 정치인들이 내리는 주에서 살 필요가 없다며 이번 폐지안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한편 여성의 출산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애리조나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이번 폐지 법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됩니다. 따라서 낙태 전면 금지법이 6월이나 7월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데요. 따라서 낙태 옹호단체 쪽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폐지될 때까지 낙태 시술 중단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애리조나주에서는 다시 낙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애리조나주 의회는 지난 22년 3월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낙태권 논쟁이 지금 애리조나주의 상황인데요. 애리조나주가 이번 대선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최대 격전지가 바로 애리조나주인데요. 이런 곳에서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낙태권 논쟁이 불붙게 된 겁니다.
네.
민주당은 낙태권을 부각함으로써 여성의 표심에 호소하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 플로리다주를 찾아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여성들이 직면하게 된 의료 위기의 설계자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애리조나 낙태법에 대해서 지나치다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여성 보건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조금 떨어졌다고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일 2022년 임산부 사망률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약 680명의 여성이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2021년 817명, 2021년 1205명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당시 임산부 사망률은 5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 시기를 보니까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의 임산부 사망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
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도나호 여트 임산부 사망률 담당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주요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어 팬데믹으로 지친 의사들이 임산부의 걱정을 무시함으로써 위험을 가중시켰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그 임산부 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이어트 연구원은 2021년에는 그 수가 400명이 넘었지만 2022년에는 10명 미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산부의 사망률,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네, 출산 중이나 출산 후 최대 42일까지 임신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여성의 수를 계산합니다.
네.
과도한 출혈이나 혈관 막힘, 감염이 주요 원인입니다.
네. 뭐 미국은 여러 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인종에 따라서 임산부 사망률의 차이가 있군요.
네, 인종적 격차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임산부의 사망률은 백인이나 히스패닉계 임산부의 사망률보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뭐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별에 어떤 편차가 있는지도 잠시 보죠.
네. UN 인구기금은 지난달 17일 보고서를 통해서 아프리카 여성은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임신이나 출산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130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하루 800명의 여성이 출산 중에 사망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 가운데 500명가량은 인도주의적 위기와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임산부 사망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산부 사망률에서도 계층이라든지 지역별의 격차가 크다는 거, 이거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나탈리아 카넴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서 한 세대 동안 의도하지 않은 임신율을 거의 5분의 1로 줄였고 임산부 사망률을 3분의 1로 낮췄고 또 160개 이상의 나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권리 신장은 정체되어 있고 지역과 계층별 관리 격차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핵심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준은행입니다. 연준은행은 연준이사회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준은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f you don't see the range of people who are in the room reflecting the range of people in the population, there may be issues that just
지난 2021년 4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은행 총재가 미니에폴리스 연준은행이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계나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미국 경제 영역에서 현저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RS는 공식 자료에서 12개 연준은행과 24개 지점이 연준의 운영 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연준은행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연준이사회의 일반적인 감독 아래 있습니다. 연준은행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에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The central bank began hiking rates in 2022, the same year the pace of inflation hit a high of 9%.
연준은행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연준의 일원이 되기로 한 은행이나 일반 은행 및 저축기관 지주회사, 그리고 연준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시스템 면에서 중요하다고 지정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과 심사. 둘째,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보장을 위한 예금기관 대상 대출. 셋째, 예금기관 내의 지폐와 동전 배포, 은행 간 전자송금 체제 운영, 재무부 은행 역할 등 국가 지불 체제를 뒷받침하는 중요 금융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기관 대상 조사를 통한 연방소비자보호 및 공정대출법의 준수와 집행, 그리고 지역공동체 개발 지능 등입니다. 각 연준은행은 은행 이사회의 통제와 감독 아래 있습니다. 각 연준은행 이사회는 임기가 3년인 9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연준 시스템 일원인 지역 상업은행들이 선출하며 이 중 3명은 클래스 A,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클래스 B 이사로 분류됩니다. 또 전체 이사 가운데 3명은 연준 이사회가 임명하는 클래스 C 이사입니다. 연준은행 총재는 임기가 5년으로 클래스 B와 클래스 C 이사들이 지명하며 연준 이사회가 승인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준 은행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 정도가 된 탈북민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좋아했던 순대를 만들어서 파는 가게도 하고 있고 바쁜 일상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찾는 봉사단도 이끌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M 사랑 나눔 봉사단과 탈북민 홍원일 씨의 얘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또 어려운 힘든 사람들 찾아서 열심히 봉사합시다. 모두 화이팅!
화이팅! M사랑 나눔봉사단을 이끄는 탈북민 홍원일 단장과 회원들이 홍보부스에서 응원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은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마음이 맞는 탈북민 20여 명과 함께 봉사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단체 소개 홍원일 단장에게 들어봅니다.
그 M사랑 나눔봉사단은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을 찾아가고 또 이사회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데 남북한 봉사자들끼리 손을 잡고 또 이제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령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위에서 오신 분들, 또 이 사회에서 자영업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하고 찾아가서 힘과 용기를 주고, 지금 그분들이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또 같이 어려운 봉사 현장을 같이 나가는 거죠. 나가면 오히려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오히려 힘을 받고 돌아서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일 단장은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을 서로의 끈잇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 규모가 100여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남북통일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잖아요. 근데 봉사 남북한 주민들이 손을 잡고 봉사에 나서면 아마도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게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한테도 희망과 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립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작은 꿈을 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봉사 현장에 나가면 쉽게 말해 봉사 나간 사람도 오히려 힐링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북에서 오신 분들뿐 아니라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 다 같이 손잡고 끈있고 서로 손잡으면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 회원들이 한 130명까지 늘어났어요.
또한 M사랑 나눔봉사단은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봉사회원을 위한 소양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오후에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손에 손잡고 끈있기 소양 교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얘기들을 나누는 그곳으로 옮겨가거든요. 지금 가행동이잖아요. 지금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서 소양 교육, 그러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어려운 봉사자들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인드를 가야 되는지, 물론 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자기들이 어려웠던 과정, 극복했던 과정을 얘기 나누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각자 발표하고 봉사 현장에 나가서 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홍원일 단장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나눔이라고 전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라 시간과 기회가 되는 분들이 부담 없이 나오는 봉사라 이제 아마 끈기가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손에 손잡고 끈기 아마 그 끊기지 않으면 살아남는 거고 끈이 끊기면 고립되고 이 사회에 그 결국은 안타까움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작은 기회들을 만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단의 활동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한 탈북민 봉사원도 있는데요. 박영심 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부터 들어봅니다.
저희들은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고마운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것이, 적은 힘이나마 보답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도 좀 있어요. 65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행복한 삶을 안겨준 고마운 대한민국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봉사단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있던 생활에 비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를 희생한다는 거. 그때서 내 목숨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적은 힘이라도 해서 연탄 한 장이라도 날라서 그 연탄 한 장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봉사활동 가운데 연탄을 날랐던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고요. 이제 봉사원들끼리도 사이가 더욱 두터워져 가족처럼 한데 어울리며 지낸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거기 갔을 때 연탄을 갖고 가니까 너무너무 얼굴에 환한 미소 짓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즐거움이라는 게 이렇구나, 봉사라는 게 이렇구나, 나누고 베푼다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나에게 봉사란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거, 오늘의 삶을 있게 한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거, 뭐 제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 봉사단 그 단원들은 다 같이 한 집안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같은 북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물론 하는 과정에 조금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 이해하고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나눠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화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봉사를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다. 열심히 삽시다.
더불어 또 다른 탈북 회원인 박서희 씨는 봉사를 통해 자신이 얻어가는 위로와 힘이 더 크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서로 또 이렇게 자본주의라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뿌듯한 감을 느꼈어요. 이 연탄 봉사랑 이렇게 갈 때마다 그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움직이지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날에도 좀 도와줬다는 그런 뿌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산 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따뜻하게 지낸다는 마음에서 제가 그 기분도 따뜻했어요.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또 이번 해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국에는 탈북민으로 주축이 된 봉사단체가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서희 회원은 M사랑 나눔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징이라면 그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봉사가 우리 이 단체예요. 고향 분들이니까 같이 서로 마음도 통하고 또 고향이 향수도 나누면서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달려가겠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요.
이 봉사단의 홍원일 단장은 현재 금강산 아바이 순대와 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식에는 이념도 국경도 없다는 생각으로 이 창업을 결심했다고 했고요. 그 가게의 수익금으로 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작은 통일을 이루고 또 나눔 활동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고향에 가게 되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은 뭐 신앙과 종교, 민족 뭐 관계없이 서로 음식 드실 때만은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이제 평화 시대가 오면 남북이 이제 협력하고 교류하는 시대 오면 주민들끼리 만나면 이제 즐겨 먹는 음식 알리는 의미도 상당히 있을 거잖아요. 북한 남북한 주민들이 드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 이 자체는요 남북한 통틀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도 음식 나누는 건 너무 그 즐겁고 거기는 뭐 아무런 우위를 제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작은 것 같지만 이걸 알리면서 남북한 주민들과의 그 화평, 평화, 뭐에 갈등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을 직접 해봤잖아요.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협력 시대 오면 저희들이 이제 북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분명 북의 사람들이 야 남한 사람들이 어떻든 남한 기업은 어떻든 예를 들면 북한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건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해본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자 내가 이제 공부를 거기서 석사 박사 경제를 해봤다. 근데 이렇더라. 또 창업을 해보니까 이거 좋고 이거 나쁘더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M사랑 나눔봉사단은 202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00여 차례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서너 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 자원봉사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잘하라고 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봉사라는 게 뭐 남아서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하겠다는 마음과 그 따뜻한 마음이 합해지면 되는 거라 그 마음을 더 합하라는 의미로 끈을 더 많이 연결하는 의미로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heard you're thinking about quitting your job.
Yeah, I've been really unhappy there lately. I just don't think it's the right fit for me anymore.
But have you really thought this through?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I know, John. It's just that I cannot stand being there another day. It's taking a toll on my mental health.
I understand it's tough, but quitting impulsively might only make things worse. You could end up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ake some time to look around for other opportunities while you're still employed.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라고 하니까 존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잘 생각하라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Think it through.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Think it through.
충분히 생각하세요.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I'm saying this for your own good. It's all for you.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충고를 말씀하신 후에
For your own good. For your own sake. For your own benef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자, 이 표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re thinking about quitting your job.
Yes, I've been really unhappy there lately. I just don't think it's the right fit for me anymore.
But have you really thought this through?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I know. It's just that I cannot stand being there another day. It's taking a toll on my mental health.
I understand it's tough, but quitting impulsively might only make things worse. You could end up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ake some time to look for other opportunities while you're still employed.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re thinking about quitting your job.
당신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한다고 들었어요.
Have you really thought this through?
이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했나요?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I'm telling you for your own good.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다른 직장이 줄 서 있는 게 아닌데 그만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I'm telling you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I can't stand being there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도
can't stand.
설 수 없다가 아니라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It's taking a toll on my mental health.
내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줍니다.
Take a toll on someone.
어떤 행동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준다, 힘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Don't quit now.
지금 그만두지 마세요.
I'm telling you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I'm telling you for your own goo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re thinking about quitting your job.
Yeah, I've been really unhappy there lately. I just don't think it's the right fit for me anymore.
But have you really thought this through? Quitting without having another job lined up isn't a good decision.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I know. It's just that I cannot stand being there another day. It's taking a toll on my mental health.
I understand it's tough, but quitting impulsively might only make things worse. You could end up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ake some time to look for other opportunities while you're still employed.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good.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I'm saying this for your own good. It's all for you.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